오늘은 추수감사절로 드립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중심으로 감사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알려면 그 교회가 있는 도시가 어떤 교회인가를, 도시인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유명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로마가 데살로니가를 점령하거든요. 근데 점령하기 이전에 데살로니가는 이미 해군 기지가 있었고 조선소가 있어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거제 이상으로 큰 도시였습니다. 둘째는 사도 바울이 선교할 당시에 인구수가 20만이 넘었습니다. 로마 정부가 그 주에 수도를 정할 때 데살로니가를 수도로 정할 거냐 아니면 콘스탄티노플을 수도를 정할 거냐 하고 생각할 정도로 대단히 큰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도시였습니다. 세 번째는 이게 데살로니가가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로마에 닦아놓은 고속도로 중에 유명한 도로였던 아그나티아라는 길이 있는데 그 고속도로에 속한 도시에 있었습니다. 그 길의 길이가 얼마나 됐냐? 800km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근대화의 상징인 서울에서 부산 고속도로가 430km예요. 그 근대화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로마가 이 아그나티아를 만들 때 800km를 기원전 2세기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두 개의 그 도로에 두 개의 거대한 마차가 쌍방으로 다닐 수 있게 만들었고요. 중간에 보급소를 만들어서 우리나라처럼 고속도로의 휴게소처럼 그런 시설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리고 데살로니가를 통해서 동서와 동양과 서양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키세로라는 학자는 데살로니가를 가르쳐서 로마의 무릎이라 그랬어요. 무릎이라는 것은 상과 우리 뭐 신체의 위와 아래를 이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가 동양과 서양을 이어주는 아주 유명한 중심지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학자 윌리엄 바클레이에 의하면 데살로니가가 당시 20만이었을 때 유대인의 인구수가 2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10만 명에 육박한 때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를 사도 바울이 그냥 스쳐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근거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와서 유대인과 유대교에 관심이 있는 회당을 참석하는 이방인들에게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해서 3주 동안 예수님이 누군가를 설교하면서 그 결과 만들어진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도시는 거대한데 그 거대한 도시의 소수의 아주의 작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래 머무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안에서 유대인들이 기독교가 확산되는 것을 방해하면서 바울의 일행을 핍박했어요. 그래서 한밤중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옆 도시인 베레아로 피신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마음의 상태를 칭찬할 때 뭐라고 칭찬했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고 그들의 청중의 마음 상태를 칭찬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가 너무 그리워서 고린도에서 편지를 써요. 그것이 서기 51년에서 52년에 편지 쓰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되겠습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고 분명하게 밝힌 게 두 군데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가 살면서 도대체 직장을 선택할 때, 내가 결혼할 때, 아니면 내가 이사할 때 이런 모든 이주와 거주와 직장 선택과 결혼 선택에 있어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가 궁금해하는데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백하게 밝힌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너희의 거룩함이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럼 거룩함이 뭐냐? 도대체 거룩한 게 뭐냐? 성적인 것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같이 색욕을 따르지 마라 그랬어요. 세상이 하도 더러우니까 가정들이 이게 다 음란과 색욕으로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성적으로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한 첫 번째 말은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 음란하면 안 된다. 색욕 쫓아가면 안 된다. 레위기 18장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제 가나안 문화 속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신세대에게 사도 바울이 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경고 중에 신명기의 이야기가 레위기와 겹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며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계속 더럽다는 말을 했어요. 더럽혔다. 그 땅도 더러워졌다. 음행을 하고 가정에 성적인 죄가 들어오면 가정이 깨져요. 그 가정이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가나안 백성들이 성적인 죄를 짓고 쫓겨났는데 너희가 그 땅에 따라가서 그 땅의 문화처럼 그 백성들처럼 더럽게 살면 너희도 쫓겨나간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뜻이 오늘 성적으로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그 땅이 찢어져요. 쪼개져요. 그래서 자녀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한 명확하게 하나님 뜻을 얘기한 게 뭐냐?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 거룩함의 기준이 뭐냐? 성적으로 더러워지지 마라 이거예요. 그게 첫 번째 뜻이에요. 그래서 거룩이 드러난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이라면 두 번째 뜻은 뭐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본문은 16절부터 시작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다 연결이 됐어요. 이 세 가지가 다 뭐냐?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이 세 개를 묶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기쁨과 기도, 감사 이 세 가지는 복음의 탁월한 명령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기뻐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쉬지 않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그중에 오늘은 감사를 보게 되죠. 근데 18절에 뭐라고 말했냐? 모든 일에 감사하세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성경이 감사하라고 말할 때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권하지 않아요. 감사해야 합니다 명령형이에요. 성경에 감사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 장이 어디냐면 시편 136편이에요. 근데 시편 136편이 26절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26절이 매 절마다 뭐라고 했냐?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 말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라는 게 여러분 명령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엄마나 아빠가 부모가 애 데려놓고 야 내가 오늘까지 너희 길르느라고 이렇게 피땀 흘리고 살았는데 너희들 나한테 감사해야 돼.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감사 사라져요. 감사는 강요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뭐라고 되냐면 감사는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나 혹은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서 감사가 우러나야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아무리 감사해라 그래도 애들이 느끼지 못하면 내가 뭘 감사해? 그러면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냐? 너 감사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명령형으로 감사해라! 이게 명령형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물어봐야 돼. 아니, 감사는 사람도 사람에게 강요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 왜 우리에게 감사를 강요할까? 그것이 이제 비밀이에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감사의 비밀을 두 가지로 얘기해요. 하나 첫째는 이게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 그랬지 네가 좋은 일에만 감사해라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범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영어 성경에서 everything이에요. 그래서 in everything give thanks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에요. 제외되지 않아요. 모든 일에 너 감사해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감사할 수 없어요. 왜 감사할 수 없느냐? 이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감사할 수 이렇게 감사하고 살아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다리가 부러졌어요. 병들었어요. 아파요. 근데 찾아가서 성경이 감사라고 그랬어요. 감사하세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리 부러지고 병들고 아픈 사람은 감사하는 게 아니라 위로받아야 돼요. 위로해주고 같이 있어주고 할 말 없으면 한 말 없어도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한 일 당한 사람은 감사를 강요하면 안 되고 함께 있어주고 위로해줘야 되는 게 우리 입장이에요. 근데 감사해야 합니다 하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자리를 빼앗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물어야 돼.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건 하나님이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보기엔 나쁜 일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거 겪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보면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가요. 형제들이 요셉 팔 때요, 요셉이 소리쳤어요. 그래서 나중에 형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죄졌다. 동생이 구덩이에 있을 때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려주지 않아서 우리가 죄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구덩이에 나신으로 형들에 의해서 옷을 다 벗기고 구덩이에 빠졌을 때 형들에게 말한 거예요. 형 나 좀 살려줘. 내가 잘못돼서 살려줘. 그런 동생을 끄집어내서 나신 상태에서 은 받고 팔아먹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평생토록 마음의 상처고 이게 잊을 수 없는 아픔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셉에게는 그렇게 나쁜 일인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 아픔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내게는 지금 아프고 상처고 쓰리지만 이게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볼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냐? 범사에 감사라. 근데 이 요셉이 꼭 정말 외국에 가서 이민 생활하면서 그 젊은 17살의 나이에 애굽말 익혀서 보디발의 가정, 군대 장관의 가정 총무가 되잖아요. 근데 억울한 누명 쓰고 어떡하냐? 또 옷 뺏기는 거예요. 부인이, 보디발의 부인이 옷 뺏고서 이 사람이 나를 강간하려 했다고 억울한 누명 씌워서 어떻게 해서 옷 뺏겨가서 다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억울한지 시편에서 요셉이 자기 상태를 표현하면서 시편이 뭐냐? 정신이 없었다 그랬어요.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두 사슬에 메워서 정신이 없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요. 강간범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요. 그런데요, 그가 감옥에 가서 고위층을 사귀게 돼요. 그리고 꿈 해석해주고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가 거기서 배워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나중에 억울하고 아팠는데 그 모든 억울함과 아픔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범사에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을 다 아시기 때문에 어떤 날 힘들고 어려운 것도 내게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 형들 만났을 때 나를 여기 보내신 것은 당신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바꿔서 선을 이루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그러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 지금은 모른다. 그러니까 넌 범사에 감사해라 그랬어. 그래서 우리가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을 당하면 기도하라고 그럴 때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똑같은 얘기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 다음 말이 뭐냐?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게 아프고 이게 진짜 나한테 상처지만 이걸 안고 기도할 때 이게 진주가 될지 누가 아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놀라운 힘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첫 번째 비밀이에요. 또 하나 두 번째 비밀은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동력이 뭐냐?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동력이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불에 태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칼에 맞게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예수님 돌에 맞게 안 하셨어요. 어떻게 했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십자가에 달려 죽였어요. 달려 죽였어요. 그래서 그 달려 죽은 예수님이 피 흘려서 그 피가 우리를 사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하면서 그러잖아요.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죽는 나의 언약의 피니라.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죽었냐?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왜 죽었냐? 하나님 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감사는 안 믿는 사람도 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떡하냐? 신앙인보다 더 감사해요. 좋은 일 생기면 아유 감사하다. 진짜 감사하다. 나는 복이 많다. 나는 진짜 무슨 은혜인지 이렇게 나는 참 사람의 행운이다 그러잖아요. 행운이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이 죽어도 감사할 수 없는 건 하나님께는 감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는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죄에 빠진 인생이 할 수 없는 것을 이렇게 말했어요. 1장 19절이에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리고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다. 그럼 그 어둠의 결과가 뭐냐? 바울은 2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는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러니까 죄에 빠진 인간이 절대 할 수 없는 게 뭐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어요. 왜? 구원이 없으니까. 여러분이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 사랑을 내가 느낀 거고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때문에 한량 없는 은혜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어요. 예수가 있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사니까 C.S. 루이스가 감사에 대해서 아주 좋은 얘기를 했어요. 그는 감사를 오케스트라의 악기에 비유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교향악단에 가면 무대 뒤에서나 아니면 커튼 뒤에서 교향악단들이 음악을 연주하기 전에 조율합니다. 그런데 무대 전에서도 마치고 왔을 텐데 전체가 한번 다시 조율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속에 있는 악기들을 조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불평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라는 악보를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는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 마음에서 죄성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아서도 끊임없이 불평이 일어나요. 끊임없이 남과 비교해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죄성으로 말미암은 끊임없는 불평과 맞지 않는 소리가 계속 악기 소리가 울려나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라는 악보를 주셨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담겨있는 감사라는 악보를 주셔서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날마다 불평과 원망과 더러운 생각들을 그 감사라는 악보에 자기가 매일매일 조율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산적한 어려움이 있고 칠흑 같은 어려움이 자기 속에 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것을 빛으로 바꿀 수 있고 그것을 선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감사합니다.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악보에다가 날마다 나의 삶의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을 그 감사하라는 악보 속에 십자가의 보혈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악보 속에 나를 날마다 조율하는 거란 말이야. 그게 바로 감사야. 살아가면서 언제 부모로서 가장 기뻤냐? 아이들이 엄마, 아빠 놔줘서 고마워.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이민 생활에서 당했던 또 목회에서 오는 모든 어려움들이 정말 눈 녹듯이 녹는 걸 느껴요. 아빠 놔줘서 고마워. 잘 키워줘서 고마워. 이 말을 듣는 순간 모든 어려움을 느껴.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더 수고하고 싶어요. 제가 저희 아들 데리고 이제 미국 가기 전에 한번 데리고 속초를 갔습니다. 둘이만, 남자 둘이만 자동차 가서 속초를 왔는데 이제 갔다가 톨게이트 딱 들어섰는데 아들이 옆에서 6학년짜리가 그러는 거야. 아빠 오늘 같이 보내줘서 좋아, 고마워 이러는데 한 번 더 갔다 올 수 있어요. 한 번 더 갔다 오고 싶어요. 아, 이게 자식이 부모한테 고맙다는 말을 할 때 얼마나 감사해. 오늘 중고등부들 엄마 아빠한테 한번 감사해 보세요. 엄마 감사해. 아빠 고마워. 아마 너무너무 기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주신 하나님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만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우리는 망할 자 아니에요. 뒤로 침류에 물러가서 죽을 자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내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의 은혜 분명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역경에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할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의 귀한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나의 삶을 감사하는 삶으로 바꿔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온 성도들에게 입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이 모든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온라인과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